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아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그리고 저녁 7시 30분부터 밤 11시 30분까지 두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북한은 2월 4일 금강산에서 진행하기로 합의했던 남북합동문화공연을 취소한다고 한국 정부에 통보했습니다. 한국통일부에 따르면 북한은 29일 밤 10시께 남북 고위급회담 북측단장명의 통지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북한은 통지문에서 남측 여론이 북한 내부의 경축행사까지 시비에 나선 만큼 합의된 행사를 취소한다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이 밝힌 내부 경축행사는 오는 2월 8일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 건군절 열병식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 정부는 이에 대해 북한의 일방적인 통보로 남북이 합의한 행사가 개최되지 못한 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남북한은 당초 지난 17일 판문점에서 열린 실무회담에서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 전 금강산에서 남북합동공연을 갖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중국 군용기 한 대가 29일 한국 방공식별구역을 침범했다고 한국군 당국이 밝혔습니다. 한국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전 9시 30분께 중국 국적의 군용기 한 대가 이어도 소남방에서 한국 방공식별구역으로 진입하는 것을 포착하고 공군 전투기가 긴급 투입됐다고 밝혔습니다. 긴급 출격한 한국 공군 전투기는 F-15K 편대로 중국 군용기에 근접 비행하며 경고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해 12월에도 중국 군용기 5대가 이어도 인근 한국 방공식별구역을 넘어온 적이 있습니다. 방공식별구역은 외국 항공기가 영공을 무단으로 진입하지 못하도록 예방하는 차원에서 미식별 항공기를 식별하고 추적 감시하기 위해 설정한 구역입니다. 일본과 중국의 육자회담 수석 대표가 중국 베이징에서 만나 한반도 비핵화가 양국의 공동 목표라는 점을 확인했다고 일본 외무성이 29일 밝혔습니다. 일본 언론에 따르면 가나스키 겐지 일본 외무성 아시아 대양주국장은 이날 베이징에서 콩슈안유 중국 외교부 부부장 겸 한반도 사무특별대표 만나 북한 핵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두 사람은 전날 베이징에서 열린 일본과 중국 외무장관의 회담 내용에 따라 한반도 비핵화가 양국의 공동 목표라는 점을 확인하면서 유엔 안보리의 결의의 완전한 이행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고 외무성은 덧붙였습니다. 이에 앞서 중국의 왕 외교부장과 일본의 고노다로 외무상은 28일 베이징에서 만나 북한 핵 문제와 양국 관계 개선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 전해드립니다. 국제장애인올림픽위원회 IPC가 다음 달 한국에서 열리는 평창 동계 패럴림픽, 즉 장애인올림픽의 러시아 선수들이 개인 자격으로만 출전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제장애인올림픽위원회 IPC는 29일 독일 본에 있는 IPC 본부에서 성명을 내고 러시아는 평창 패럴림픽에 참가할 수 없지만 일부 종목에서 러시아 선수들이 개인 자격으로 참가하는 것을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 선수들이 개인 자격으로 출전할 수 있는 종목을 장애인 알파인 스키, 장애인 바이애슬론, 장애인 크로스컨트리 스키, 장애인 스노보드, 그리고 휠체어 컬링 등 5개 종목으로 제한했습니다. 이에 앞서 러시아가 선수들에게 금지 약물을 투입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국제장애인올림픽위원회는 2016년 리우데자네이루 패럴림픽 출전권을 박탈한 바 있습니다. 최근 자살폭탄 테러로 100여 명이 숨진 아프간 수도 카불에서 또다시 테러가 발생해 적어도 11명의 아프간 군인들이 숨졌습니다. 아프간 국방부 대변인은 29일 오전 무장괴한 5명이 카불에 있는 국방대학을 공격해 경비병력과 총격전을 벌였다고 밝혔습니다. 이 과정에 적어도 11명의 아프간 병사가 숨지고 10여 명이 다쳤습니다. 괴한 5명 중 4명은 현장에서 사살됐고 나머지 1명은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 IS는 이번 공격을 자신들이 저질렀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일부터 시리아 북부 아프린에서 쿠르드계 반군을 상대로 군사작전을 벌이고 있는 터키군이 공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세계뉴스의 최용기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30일 화요일 아침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진행의 김현숙입니다. 세계 어디를 가든 각 나라를 대표하는 것들, 그 나라 하면 딱 떠오르는 것들이 있죠. 필리핀 하면 많은 사람이 지프니를 떠올리는데요. 지프니는 저렴하면서도 대중화된 교통수단으로 필리핀 도로의 왕으로 불리우됩니다. 지프니는 2차 대전 후 미군이 남겨두고 간 지프 차량을 개조해서 외관을 화려하게 꾸민 일종의 작은 버스인데요. 지난 2015년 이 필리핀에 방문한 프란치스코 로마 가톨릭 교황도 지프니를 타고 시민들을 만났었죠. 자, 이처럼 필리핀인들의 사랑을 받았던 지프니가 단계적으로 퇴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필리핀 정부가 15년이 넘은 지프니에 대해 운행 중단을 지시했는데요. 지프니의 가격은 싸지만 오래된 데다 안전띠도 없는 등 안전이 우려되고 또 지프니가 뿜어내는 매연도 심각하다는 겁니다. 필리핀 정부는 더 크고 깨끗하고 안전한 현대식 지프니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많은 필리핀 국민들은 70년간 서민들의 발이 되어준 지프니가 사라진다는 소식에 아쉬워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과 세계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자, 오늘은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에 이어서 구석구석 미국 이야기를 보내드립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소식입니다. 이곳 워싱턴은 현재 기온 영상 8도로 흐린 하늘을 보이고 있는데요. 북한의 날씨는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북한 오늘 대체로 맑다가 오후에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29도에서 영하 9도, 낮 최고 기온은 영하 13도에서 영상 3도로 어제보다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북 밧바다에서 1에서 2.5m를 이겠고 서해북 밧바다는 0.5에서 2m를 이겠습니다. 지역별 기온 알아보죠. 먼저 평양은 영하 15도에서 0도, 신의주는 영하 14도에서 0도 기온 분포 예상됩니다. 개성은 영하 15도에서 영상 1도, 함흥은 영하 14도에서 영상 3도, 끝으로 청진 지역은 영하 16도에서 영하 3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날씨 알아봤고요. 노래 한 곡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지난 주말 미국에서는 미국 대중음악의 축제인 그래미 시상식이 열렸는데요. 6개 부분을 휩쓸며 화제의 주인공이 된 브루노 마스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올해 음반인 24K 매직에 수록된 피네스 들어보시죠. Dance like, hey. Flexing on the gram like, hey. Hit the Lil Jon, okay. Okay. Okay, okay. Oh yeah, we drippin' and finessin', getting paid.
Ooh, don't we look good together? There's a reason why they watch all night long. Woo. Yeah, I know we'll turn heads forever. So.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박영서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어떤 소식이 있습니까?
네, 아프가니스탄에서 연초부터 대형 테러 사건이 잇따라 터지고 있습니다. 중국과 일본 외무장관이 일요일 베이징에서 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 개선과 대북 공조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일본에서 사상 최대 규모의 암호화폐 도난 사고가 발생한 데 이어서 일본 금융당국이 모든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점검에 나설 방침인데요. 이 소식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지구촌원의 첫 소식 보겠습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또다시 자살폭탄 공격이 발생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구급차를 이용한 자살폭탄 테러로 200명 이상의 사상자가 발생한 아프가니스탄 수도 카불에서 이틀 만에 또다시 테러 공격이 발생했습니다. 로켓 추진 수류탄, 자동 소총 등으로 무장한 5명의 괴한들이 29일 오전 5시경에 이 카불 서쪽에 있는 마셜 파임 국방대학교 입구 초소에서 이 진입을 시도하면서 경비 병력과 총격전을 벌였는데요. 이 공격으로 적어도 11명의 군인이 목숨을 잃었고요. 16명이 다쳤다고 아프간 국방부 대변인이 밝혔습니다.
네. 이 5명의 괴한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네, 2명은 자폭했고요. 2명은 총격전의 와중에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명은 체포됐는데요. 이번에 테러 공격의 표적이 된 마셜 파임 국방대학교는 아프가니스탄 군 장교들을 양성하는 교육기관입니다. 지난해 10월에도 이 기관에서 교육을 받던 생도들이 이 버스를 타고 이동하던 중에 건물 밖에서 테러 공격을 받아서 15명이 사망했었습니다.
네. 누가 이번 공격을 자행했는지는 혹시 밝혀졌습니까?
네, 이슬람 순위파 극단주의 무장단체인 IS가 선전 매체인 아마크 통신에 자신들이 이번 공격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아프간은 이 지난 주말에 발생한 대형 자살 폭탄 테러로 이 충격이 채 가시지 않은 상황 아닌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틀 전인 27일에도 이 대낮에 수도 카불 사다라트 광장 근처의 대형 상가에서 이 차량 폭발 테러가 발생해서 100여 명이 사망하고 230여 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는데요.
네.
특히 테러 공격 차량이 급한 환자를 수송 중인 구급차로 위장해서 초소 감시병들의 눈을 속인 거라서 더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정부는 28일을 국가 애도의 날로 선포하고 희생자들 추모했고요. 탈레반은 이 공격이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규탄 성명을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사고가 발생한 27일 저녁에 성명을 발표하고 탈레반의 비열한 테러 행위를 비판했습니다. 이 성명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은 미국민과 미국 동맹 또 자신들의 사악한 사상을 동조하지 않는 사람은 그 누구나 공격의 표적으로 삼는 테러 분자들로부터 안전한 아프가니스탄을 위해서 계속 노력할 거라고 다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제 세계 모든 나라는 탈레반과 그들을 지지하는 테러 조직에 맞서서 단호한 행동을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사실 아프간에서는 늘 크고 작은 테러 공격이 발생하곤 하지만 연초부터 테러 공격이 정말 끊이지 않는 것 같네요.
예, 그렇습니다. 일주일 전인 20일에도 이 카불 시내 최고급 호텔인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이 탈레반 테러 분자들이 침입해서 외국인 14명을 포함해서 22명이 숨진 일도 있었습니다.
네, 자, 그러니까 탈레반뿐 아니라 이제는 IS까지 준동해서 더 혼란이 격화되는 양상이고요.
예, 그렇습니다. 탈레반은 지난 2001년 9.11 테러 이후에 미국의 공격으로 아프간에서 축출된 무장 조직이고요. 여기에 이슬람 순위파 극렬 단체인 IS가 자신들의 세력 확대와 존재감을 과시하기 위해서 이 과격한 테러와 공격을 거듭해서 지금 아프간의 치안은 극도로 혼란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아프간 내에서도 이 수도 카불에서 특히 테러가 자주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미군과 아프간 정부군은 이 아프간 외곽을 중심으로 무장 세력 소탕에 나서고 있는데요. 반면에 탈레반과 IS는 수도 카불 공격에 전력을 집중하는 모양새입니다. 이들은 외곽 지역을 다시 장악하는 것보다 이 수도를 공격하는 게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을 수 있는 효율적인 전술이라는 판단에서 이 카불 공격에 집중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예, 또 최근 아프간에서 테러가 자주 발생하는 게 미국이 파키스탄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현재 미국과 아프가니스탄은 파키스탄이 이들 테러 조직의 은신처가 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자, 현재 아프간에는 그럼 얼마나 많은 미군이 파병돼 있습니까?
네, 지난해 8월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천 명을 아프간에 추가 파병한다고 발표했는데요. 이들이 현지에 도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아프간에는 최소한 1만 5천 명의 미군이 주둔하는 걸로 알려졌는데요. 올해 안에 수백 명의 미군 훈련관들이 파병돼서 숫자는 1만 6천 명에 달할 거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이번에는 중국과 일본의 외무장관 회담 소식 살펴보죠. 이 고노다로 일본 외무상이 중국을 방문했군요.
네, 고노다로 일본 외무상이 28일 베이징에서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 회담했는데요. 양국 외무장관은 양국의 외교관계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북핵 문제에 대한 양국의 협력 방안도 논의했습니다. 올해는 특히 중국과 일본이 수교 40주년을 맺는 해라서 양국 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이 고노 일본 외무상이 취임 후 처음으로 이 중국을 방문한 거라고요?
네, 지난해 8월 취임 후 처음인데요. 양국은 지난 2012년 동중국해 영유권 갈등으로 관계가 급속히 악화됐다가 2014년에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중국 방문으로 다시 정상화되긴 했는데요. 하지만 지금도 관계가 껄끄러운 상황입니다.
네. 이번 이 양국 외무장관 회담에서도 좀 미묘한 온도차가 느껴졌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고노다로 일본 외무상은 이 자리에서 세계경제 2위 또 3위 국가로서 중국과 일본이 아시아와 세계의 안정과 번영에 중대한 책임이 있다면서 중국과의 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감을 피력했는데요. 하지만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현재 양국의 외교 관계가 아주 중요한 단계에 있고 긍정적인 진전이 있다고 화답하면서도 하지만 여전히 많은 이견과 장애물도 존재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이견과 장애물이라면 구체적으로 뭘 말하는 겁니까?
네, 예를 들어서 현재 일본은 북한에 잇따른 핵미사일 도발에 대해서 보다 강경한 대북 압박 자세를 취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고노 외상은 이 자리에서 다음 달 한국에서 열리는 동계올림픽 때 북한에 맞서서 일치된 태도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양국 외무장관은 또 한중일 정상 간의 3자 회담을 갖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는데요. 조속히 개최하는 데는 합의했지만 구체적인 일시나 방안은 정하지 못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니혼 게이자의 신문 등 양국의 언론들은 이번 외무장관 회담에 대해서 서로의 태도를 지켜보면서 관계 개선을 탐색하는 전개로 이어졌다고 풀이했습니다.
네. 양국 간에는 또 영유권 갈등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고노 외무상은 이달 중순에 중국 잠수함이 센카쿠 열도 중국명 다오이다오 주변의 접속 수역에 진입했던 걸 언급하면서 이 관계의 개선을 저해할 수 있는 사태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면서 재발 방지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왕이 부장은 야오이다오는 중국의 영토라면서 더 이상 논의가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왕이 부장은 또 중국과 타이완은 하나의 국가라면서 일본에 하나의 중국 원칙을 유지해 줄 걸 요구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암호화화폐라고 부르는 이 가상화폐를 둘러싼 논란이 뜨겁습니다. 이 새로운 대체화폐가 될 것이란 의견부터 이 화폐 가치로서의 안정성이 떨어져서 위험하다는 의견까지 이 세계적인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한데요. 자, 이런 가운데 일본 금융당국이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에 나섰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일본 금융감독청이 일본의 대표적인 암호화폐 거래소인 코인체크를 비롯해서 전국에 있는 암호화폐 거래소들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에 나설 방침입니다. 일본 금융감독청은 29일 특히 코인체크 측에 운영 개선과 실효성 있는 위기 관리 체계를 구축할 걸 명령했습니다.
네. 자, 일본 금융당국이 이 코인체크에 특별히 운영 개선을 요구한 이유가 뭡니까?
네, 이 도쿄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코인체크가 지난 26일 해킹을 당해서 거액의 암호화폐를 도난당했기 때문입니다. 이 코인체크가 도난당한 화폐는 현재 가장 인기가 있는 암호화폐 중에 하나인 넴코인인데요. 시가로 5억 3천만 달러에 달하는 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네. 예, 현재 코인체크 측은 거래가 전면 중단된 상황이고요. 오는 2월 13일까지 일본 금융당국에 사건 조사 보고서와 재발 방지 방안을 제출해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일본 금융당국은 이 코인체크의 안전관리 체계가 미흡했다고 보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암호화폐 거래소들은 이 암호화폐가 일정량 쌓이게 되면은 인터넷상의 이른바 핫월렛보다는 인터넷과 연결되지 않은 이른바 콜드월렛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예.
예, 상대적으로 안전하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이 코인체크 측은 넴코인을 이 핫월렛에 저장해놓고 있었습니다. 코인체크 측은 또 이 추가로 안전장치도 마련해놓지 않은 걸로 드러났습니다.
자, 그럼 이 도난당한 화폐들을 어떻게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은 있는 겁니까?
예, 코인체크 측은 도난당한 냄의 행방을 추적 중이라면서 아직 실제 통화로 교환된 흔적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예,
예, 코인체크 이 해킹 피해자는 약 26만 명에 달하는 걸로 알려졌는데요. 코인체크 측은 회사 자금의 약 90%를 출연해서 피해자들에게 보상하겠다고 말했지만 구체적인 보상 시기나 절차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네. 자, 일본 정부가 암호화폐 거래소 등록을 요구한 게 그렇게 오래된 일이 아니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미 전부터 이 코인체크 같은 온라인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존재하고 있긴 했는데요. 지난해 4월에 자금결제법을 개정하고 이 결제 수단으로서 암호화폐를 법적으로 인정했습니다. 또 처음으로 이 가상화폐를 현금으로 교환하는 이 거래소 등록제도 도입했는데요. 현재 일본에는 모두 16개 암호화폐 거래소가 있는 걸로 알려졌고요. 16개가 지금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네. 자, 이번 도난 사고로 이 암호화폐 열기가 좀 시들해질 가능성도 있을까요?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 넴코인은 사건 발생 직후에 1달러 1센트에서 78센트까지 떨어졌다가 월요일 오후에 다시 97센트까지 오르긴 했는데요.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암호화폐는 안전하다 할지라도 거래소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들이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예.
예, 일각에서는 만일 코인체크가 이번 위기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다면 지금 불고 있는 암호화폐의 열기가 시들해질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영서 기자였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드리는 아메리카나우 시간입니다. 부지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로버트 뮬러 특검을 해고하려 했다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연방의회가 뮬러 특검을 보호하는 방안을 두고 공화당 중진 의원들 사이에 의견이 갈리고 있습니다. 미국 음악인들의 축제인 그래미상 시상식에서 많은 참석자가 성폭력에 반대한다는 뜻을 나타냈습니다. 연방정부가 첨단 이동통신체계인 5G 체계 구축에 관여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첫 소식 보겠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 스캔들을 수사하는 로버트 뮬러 특별검사를 해고하려 했다는 보도가 나와서 논란이 됐는데요. 이 공화당 중진 의원들이 연방의회가 뮬러 특검을 보호하는 방안에 대해 엇갈린 의견을 냈군요.
네, 먼저 이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과 수전 콜린스 상원의원의 발언이 눈에 띄는데요. 두 사람은 각각 다른 TV 방송에 나와서 연방의회가 법으로 특검 해고를 감독하는 것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레이엄 의원은 특히 지난해 8월에 코리 부커 민주당 상원의원과 함께 대통령이 특검을 해고하려면 연방 판사들이 이를 검토하도록 하는 법안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네, 자, 뮬러 특검을 법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말이 나온 그 배경이 먼저 궁금한데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트럼프 대통령이 뮬러 특검을 해고하려 한다는 말이 종종 흘러나오기 때문입니다.
예.
이 가운데 가장 파문이 컸던 것은 지난주 뉴욕타임스 보도였는데요. 지난해 6월에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로 뮬러 특검을 해고하라고 명령했는데 도널드 맥겐 백악관 법률 고문이 사퇴하겠다고 위협하는 바람에 대통령이 이 명령을 취소했다는 보도였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이 보도를 즉각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뉴욕타임스가 만들어내는 전형적인 가짜 뉴스라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마크 쇼트 백악관 의회 담당 수석 보좌관이 28일 폭스뉴스에 나왔는데요. 이 뉴욕타임스 보도가 사실이라는 질문에 대해서 대통령이 뮬러 특검을 해고하려 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네. 자, 뮬러 특검이 대통령과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수사하고 있나요?
네, 이 원래 뮬러 특검은 러시아 스캔들, 그러니까 지난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트럼프 진영과 러시아가 내통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과 관련해서는 특히 이 사법 방해 혐의가 제일 중요하죠.
네, 이 사법 방해 혐의 구체적으로 이게 뭘 뜻하는 겁니까?
네, 지난해 5월에 당시 제임스 코미 연방수사국 이 FBI 국장을 전격적으로 해임하는 과정에서 이 FBI의 러시아 스캔들 수사를 방해했다는 겁니다. 코미 전 국장이 러시아 스캔들과 연관된 이 마이클 플린 전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에 대한 수사를 중단해달라는 이 트럼프 대통령의 요청을 거부해서 해고됐다는 의혹이죠.
네, 이 내용도 백악관은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내통이나 사법 방해는 절대 없었다고 부인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의혹이 거짓이고 마녀 사용이라면서 특검 수사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사실 연방의회는 대부분 이 뮬러 특검을 해고하는 걸 받아들일 수 없다는 분위기라고요.
네, 이 민주당뿐만이 아니라 공화당 쪽에서도 이 특검 해고는 있을 수 없다는 자세가 주류입니다. 그레이엄 의원도 28일 ABC 방송에 나와서 뮬러 특검 해고가 대통령직의 종말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백악관이 잘 알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마크 쇼트 보좌관은 28일 방송 회견에서 연방의회가 특검을 보호하는 법을 만든다면 이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는 질문에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네.
하지만 모든 공화당 의원이 또 이 법으로 뮬러 특검을 보호하는 것에 찬성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네, 특히 공화당 하원 쪽에서는 좀 다른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케빈 맥카시 공화당 하원 원내대표는 어제 28일 MBC 방송 시사 프로그램에 나와서 따로 법을 만들어서 뮬러 특검을 보호할 필요는 없는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맥카시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뮬러 특검을 여전히 신뢰한다고 말했는데요. 이 공화당 중진의원인 트레이 가우디 하원 정부개혁감독위원회 위원장도 같은 견해를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이 뮬러 특검을 신뢰하지만 지금으로서는 뭐 법까지 만들어서 그를 보호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럼 민주당 쪽에서는 이 법으로 특검을 보호하는 방안에 어떤 생각을 보이고 있습니까?
네, 민주당 쪽에서는 특검 보호를 법제화하는 걸 지지하고 있습니다. 척 슈머 상원 민주당 대표는 예산 심의 과정에서 해당 항목을 추가하려고 노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런데 또 뭐 민주당 상원의원 모두가 다 찬성하는 건 아닌 걸로 알려졌는데요. 조 맨친 민주당 상원의원은 28일 CNN 방송에서 해당 방안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밝혔습니다. 참고로 이 맨친 의원의 지역구는 공화당 지지 성향이 강한 웨스트 버지니아인데요. 이 맨친 의원은 올해 또 중간선거에 나가야 하는 입장입니다.
네, 아메리카 나우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28일 이 그래미상 시상식이 열렸는데요. 자, 이날 행사에서 성폭력에 반대한다는 목소리가 두드러졌다는 소식이네요.
네, 올해로 60회째를 맞는 그래미 어워즈, 그래미상 시상식이 28일 뉴욕에서 열렸는데요. 이 많은 참석자가 다양한 방법으로 성폭력에 반대한다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네,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기 앞서서 우선 이 그래미 어워즈가 어떤 행사인지 좀 소개해 주시죠.
네, 미국 대중음악계에서 뛰어난 활약을 펼친 사람들에게 수여하는 상이 바로 이 그래미상입니다. 뭐 영화로 친다면 아카데미 시상식과 비슷한 성격인데요. 이 화려한 볼거리로 이 미국 대중음악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뭐 놓칠 수 없는 그런 행사이기도 하죠.
예. 자, 그런데 이 지난해 미국 영화가에서 시작된 성폭행 반대 운동이 올해 이 그래미 어워드에도 영향을 준 모양이네요.
그렇습니다. 이 지난해 미국의 거물 영화 제작자 하비 와인스틴 씨의 성추문이 전격적으로 폭로되면서 이 미국 사회에 큰 충격을 줬는데요. 이 와인스틴 씨 사건은 미투 운동으로 이어져서 뭐 사회 각 분야에서 성추문 사건이 대대적으로 폭로됐습니다. 이 미투 운동을 계기로 많은 사람이 성추행범이라는 오명을 쓰고 사회활동을 중단하기도 했는데요. 또 지난해 말에는 미국 여배우들을 중심으로 해서 성폭력 추방과 여권 신장을 목적으로 한 Time's Up 운동이 출범하기도 했죠.
네. 자, 이날 그래미 어워드에 참석한 사람들은 그럼 어떤 방식으로 자신의 생각을 전했습니까?
네, 올해 그래미 시상식에서는 성폭행에 반대한다는 뜻을 보여주기 위해서 참석자들이 흰 장미를 달자는 말이 있었는데요. 여기에 부응해서 많은 사람이 뭐 흰 장미를 달거나 또 손에 들고 행사장에 나타났습니다. 레이디 가가, 마일리 사이러스, 그리고 켈리 클락슨 등 유명 여자 가수들이 검은 옷차림에 하얀 장미를 들고 나와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미국 영화업계를 결산하는 이 골든글로브 시상식에서는 검은 옷이 상징이었잖아요.
맞습니다. 이 골든글로브 참석자들은 이날 대부분 검은 옷을 입고 나와서 성폭력에 반대한다는 뜻을 보였습니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성폭력 피해자가 또 직접 출연해 공연을 펼쳐서 눈길을 끌기도 했습니다. 네, 여가수 캐샤가 부르는 Praying, 기도한다는 뜻이죠. Praying이라는 제목의 노래 듣고 계신데요. 이 캐샤는 성폭력 피해자로 알려졌습니다. 캐샤는 이날 신디 로퍼, 카멜라 카베요, 줄리아 마이클스, 안드라 데이 등과 함께 노래를 불렀는데요. 노래가 끝난 뒤 동료들과 서로를 안아가면서 위로를 했고 또 객석에서도 기립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네. 자, 그런가 하면 2016년 대선 당시에 민주당 대통령 후보였던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도 깜짝 출연했다고요?
네, 이 클린턴 전 장관이 최근 논란이 대상이 되고 있는 그런 책이죠. 이 화염과 분노, 트럼프 백악관의 내부를 낭독하는 모습의 동영상이 또 방영이 됐는데요.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장남인 이 트럼프 주니어 씨 등이 이에 반발하는 글을 트위터에 올렸습니다. 헤일리 대사는 훌륭한 음악을 쓰레기로 망치지 말라면서 이 행사를 비판했습니다.
네. 자, 이 분위기는 이랬고요. 그럼 올해 그래미 시상식의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이번 그래미 어워드의 주인공은 단연 가수 브루노 마스였습니다. 네, 올해의 노래로 선정된 이 브루노 마스의 That's What I Like 잠시 들으셨습니다. 이 브루노 마스는 올해의 노래 외에도 앨범과 레코드 등 6개 부문을 석권했는데요. 이 로스앤젤레스 출신의 랩 가수인 켄드릭 라마도 5개 부문에서 수상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네, 아메리카 나우 마지막 소식입니다. 미국 정부가 최첨단 이동통신 체계 구축에 뛰어드는 걸 고려하고 있다는 그런 소식이군요.
네, 인터넷 매체죠. 엑시오스 등 몇몇 언론이 최근 보도한 내용인데요. 백악관 국가안보팀이 미래 중국의 위협에 대비해서 차세대 이동통신 체계 구축에 연방정부가 관여하는 것을 고려한다는 내용입니다.
네, 자, 차세대 이동통신이라고 하면 뭘 말하는 겁니까?
네, 바로 5세대 이동통신을 말하는데요. 영어 약자로 보통 5G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최신 기술이 4G였는데요. 이제 5G로 넘어가는 추세입니다.
네, 4G하고 5G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한데요.
네,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네. 이동통신 기술을 평가하는 기준이 얼마나 많은 정보를 얼마나 빠른 속도로 보내느냐, 이게 중요한데요. 이 5G가 4G보다 속도가 무려 뭐 70배 정도 빠르다고 합니다.
예. 예,
이 5G 기술을 쓰면요, 이 영화 한 편의 분량이라고 할 수 있는 이 1GB 동영상을 내려봤는데 단 몇 초면 된다고 하고요. 이 5G 기술은 인공지능이나 자율주행차 체제 구축에 필수적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자, 그런데요, 이 미국 같은 경우는 이런 이동통신 체계는 민간 기업이 추진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 버라이전이라든가 AT&T, 티모일 같은 이 거대 민간 통신 업체들이 자체적으로 이동통신 체계를 건설하고 있는데요. 이걸 민간에 맡기지 않고 이 연방정부가 단일한 이 5G 통신망을 건설해서 민간 기업에 대여하겠다는 겁니다.
예. 자, 만약에 이 조처가 실현이 된다면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 될 것 같은데요. 네. 그 이유가 뭘까요?
네, 좀 전에 설명해 드렸지만 이 중국의 위협에 대비한다는 겁니다. 현재 중국이 이동통신 장비 부분에서 세계 시장을 또 선도하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민간의 차세대 이동통신 체계 건설을 맡기면 중국 제품이 많이 들어갈 것이고 그러면 미국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중국 제품을 쓰지 않는다면요?
사실 민간에 맡기는 난 역시 별도로 논의되고 있다고는 하는데요. 민간 컨소시엄, 그러니까 즉 기업 연합체가 협력해서 단일 체계를 구축하게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럴 경우에는 시간이 오래 걸리고 또 비용도 더 많이 든다는 점이 단점으로 지적됐습니다. 엑시오스가 입수한 문건에 따르면 연방정부는 3년 안에 이 보안성이 강한 5G 통신망을 구축하길 바라고 있습니다.
네. 자, 미국은 이전에도 이 자국 네트워크 시장에 중국 업체가 참여하는 것에 좀 예민했던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요.
네. 이 연방정부와 의회가 전산 네트워크를 통해 오가는 민감한 정보가 중국에 유출될 것을 우려해서 관련 시장에 중국 업체가 진출하는 것을 반대하기도 했습니다. 이 연방정부가 5G 체계 건설에 뛰어든다는 방안도 바로 이런 우려를 생각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그럼 이런 방안이 어떻게 실현 가능성이 있을까요?
네. 사실 관련 업계에서는 회의적으로 보는데요. 예. 이미 대형 통신 회사들이 거액을 들여서 5G 체계를 구축하는 데 나섰고요. 또 민간 영역에 연방정부가 개입하는 것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크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아지트파이 미 연방통신위원회 FCC 위원장도 29일 트위터를 통해서 반대 의사를 밝혔는데요. 혁신과 투자를 촉진하려면 정부가 아니라 시장에 맡겨야 한다는 겁니다. 참고로 2023년이 되면 5G 이동통신 사용자가 전 세계에서 10억 명이 넘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부지영 기자였습니다. 네, 방금 이 브루노 마스가 그래미 시상식에서 석권했다는 소식 들으셨는데요. 사실 브루노 마스는 뛰어난 끼와 가창력으로 제2의 마이클 잭슨으로 불리고 있죠. 자, 그래서 이번엔 이 팝의 황제 마이클 잭슨의 노래 준비해봤는데요. 자, 일명 문워크라고 하는 뒷걸음 치는 듯한 춤과 함께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끈 곡입니다. 빌리 진 들어보시죠.
미국이 보입니다. 세상이 열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구석구석 미국 이야기가 방송됩니다.
구석구석 미국 이야기.
미국 곳곳의 다양한 모습과 진솔한 미국인의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구석구석 미국 이야기 장량입니다. 미 서부 사우스다코타주에 가면 거대한 지하 실험실로 바뀐 폐금광이 있다고 합니다. 광부들이 금을 캤던 지하에서 이제는 과학자들이 우주 생성의 비밀을 캐고 있다는데요. 스탠퍼드 지하연구소를 찾아가 보죠.
첫 번째 이야기, 거대한 지하 실험실로 변신한 사우스다코타주의 금광.
스탠퍼드 지하연구소의 실험실에 들어가려면 특별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우선 특수 실험복을 입는데요. 보통 실험실에서 하얀 가운만 입는 것과는 달리 머리부터 발끝까지를 모두 감싸는 우주복 같은 실험복에 머리엔 전구가 붙어있는 작업모자까지 써야 합니다. 준비가 다 되면 비로소 실험 공간에 들어갈 수가 있죠.
자, 지금부터 약 1.5km 아래로 내려가겠습니다. 우리 실험실은 이 지점에 있지만 원래 이 금강의 깊이는 지하 2.5km까지 내려갑니다.
스탠퍼드 지하연구소의 콘스탠스 월터 연구원과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고 10분 정도 내려가면 실험실이 나옵니다. 복잡하게 돌아가는 기계들과 전선들이 즐비한 이곳, 어두컴컴한 복도 끝에 위치한 멸균실에 들어가기 위해선 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한데요.
Like that, trying to leave it loose. But then you can pull this down over top of the other tape. There's that.
장갑을 끼고 테이프로 동여맨 후 이중으로 장갑을 껴야 한다는 설명인데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람이 정교한 실험을 오염시킬까 봐 취하는 조처라고 합니다. 실험실의 과학자들은 우주가 탄생할 때 형성된 중성 미립자를 연구하는데요. 워낙 미세한 조직이다 보니 오염될 가능성이 없는 멸균 상태를 갖춰야 한다고 합니다.
So we've had to come a mile underground. To be shielded from the noise, and then we've gone to.
소음에서 완전히 차단되기 위해서는 지하 1.5km 정도까지 내려가야 합니다. 또 이렇게 깊이 내려가야 중성 미립자 탐지를 방해하는 방사능이라든지 원자력 등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가 있어요.
실험실에는 중성 미립자 탐지기와 함께 수많은 컴퓨터가 돌아가며 자료를 수집하고 또 분석하고 있습니다. 연구원들은 중성 미립자 연구를 통해 어떻게 은하계가 지금의 모습을 갖추게 됐는지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We want to understand why we're here.
연구원 중 한 명인 마크 한하르트 박사는 자신을 별을 캐는 광부로 불러달라고 했는데요. 우주를 탐험하는 것이 꿈이었던 자신이 이렇게 지하에서 우주를 연구하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행성들의 현재 모습을 보지 않습니다. 지금의 우주를 있게 한 가장 작은 입자들을 연구함으로써 우주 발생의 기원을 따져보고 있죠. 쉽게 설명해서 집을 짓는 데 필요한 벽돌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는 그 벽돌을 구성하는 원자를 연구하는 사람들인 겁니다.
현재 스탠퍼드 지하연구실에선 세계 곳곳에서 온 70명의 과학자가 실험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깊고 어두운 갱도에서 일하는 것이 과거 금광에서 일하던 광부들의 생활과 비슷하다고 하는데요. 다른 것이 있다면 과거엔 금을 캤지만 이제는 이곳에서 우주의 비밀을 캐고 있는 점이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 10대 소녀 보석 사업가 가브리엘 조던.
꿈을 이루기에 너무 늦은 나이는 없다는 말이 있죠. 그런데요, 오늘 만나볼 주인공은 반대로 꿈을 이루기에 너무 이른 나이는 없다고 말합니다. 16살의 가브리엘 조던 양. 겉으로 보기엔 평범한 10대 소녀지만 이미 자신의 이름으로 사업체를 운영하는 보석 사업가입니다. 미동부 메릴랜드주에 위치한 가브리엘 양의 집. 작업실 책상 위에 수십 가지 종류의 구슬 상자가 펼쳐져 있습니다. 가브리엘 양은 그 중에서 마음에 드는 구슬들을 골라 목걸이를 만들고 있는데요. 옆에는 이미 완성된 목걸이며 귀걸이, 팔찌가 멋진 자태를 뽐내고 있습니다. 가브리엘 양은 Jewel of Jordan, 조던의 보석이라는 회사의 창업자이자 사장이죠.
I started Jewel of Jordan when I was 9 years old.
저는 9살 때 조던의 보석회사를 차렸습니다. 하지만 장신구를 만들기 시작한 건 7살 때부터예요. 목걸이, 귀걸이, 팔찌 같은 장신구를 만드는 게 너무 재밌어서 인터넷 유튜브를 보면서 혼자 만드는 법을 배웠어요.
가브리엘 양은 원석이나 진주 등으로 만든 수제 장신구를 처음엔 가족이나 주위 친구들에게 팔았지만 차차 판매 경로를 넓혔다고 합니다. 강연회나 사업회의가 열리는 장소, 패션쇼가 열리는 곳, 일반 장신구 가게 등에서 매대를 만들어 팔기 시작했고 인터넷 온라인에서도 판매를 시작했다고 하네요.
My target client is the modern, I guess, business owner, professional woman.
제가 겨냥하는 주 고객층은 여성 사업가들과 전문직 여성들이에요. 제가 장신구를 디자인하면서 늘 염두에 두는 건 일하는 여성들이 회사나 사무실에서도 그리고 퇴근 후 파티에서도 할 수 있는 그런 장신구를 만들자라는 거죠.
가브리엘 양은 장신구를 만드는 것을 제일 좋아하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일에도 열정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어린 나이에 사업가로서의 경험을 담은 책, 젊은 사업가 되기라는 자서전까지 편했다고 하네요.
When I was 11 years old, I decided to self-publish the book. So that I could still
11살 때 책을 쓰기로 결심했어요. 같은 또래 친구들이 제 책을 읽고 저처럼 어린 나이에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하고 싶었거든요.
가브리엘 양은 책 출간을 계기로 12살 때부터는 동기부여 강사로 활동하게 됩니다.
And I know fear will come. And when it comes, I don't want you to ask yourself, what if I fail?
여러분이 두려움을 느낀다는 걸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내가 실패하면 어쩌지?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가 만약 성공한다면 어쩌지? 라고요.
가브리엘 양은 청소년 단체나 학교 등에서 강연을 하고 있는데요. 미 전역은 물론 해외에서까지 강연 요청이 온다고 합니다. 이렇게 사업가로서 동기부여 강사로 활발히 활동하는 가브리엘 양. 학교 공부는 어떻게 따라갈 수 있을까요?
I wake up at 5 in the morning so that I can get my schoolwork done.
사업을 하면서 학교에 다니는 게 불가능해서 집에서 공부하는 홈스쿨링을 하고 있어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먼저 공부를 하고 나면 아침 식사를 하죠. 그 이후에는 장신구를 만들거나 강연 준비 같은 그날 해야 할 일들을 하고요. 이것들을 다 감당하기 위해서는 공부와 일의 균형을 맞춰야 하는데요. 힘들 때도 있지만 이게 다 제가 꿈꾸는 기업 최고 경영자 CEO가 되기 위한 헌신과 훈련이라고 생각합니다.
가브리엘 양은 다른 사람을 돕는 일에도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매년 회사의 수익금 가운데 일부를 자선단체에 기부한다고 하네요.
Giving back is super important. I think for myself,
내가 받은 것을 사회로 환원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제가 이룬 것들을 생각하면 정말 겸손해져요.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을 보면 내가 얼마나 많은 복을 받았는지 깨닫게 되고요. 제가 할 수 있는 한 다른 사람들을 돕는 일에도 최선을 다하고 싶어요.
앞으로 유명 인사나 연예인들을 위한 장신구를 만드는 것, 그리고 올해 안에 두 번째 책을 쓰는 것이 목표라는 가브리엘 양. 아직 16살에 불과하지만 그 어느 성공한 기업가 못지않은 큰 포부와 꿈을 갖고 있는 10대 사업가입니다. 구석구석 미국 이야기, 다음 주에는 미국의 또 다른 곳에 숨어있는 흥미로운 이야기와 함께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함께하고 계시고요. 계속해서 쉽고 신나는 생활 영어, Speak Easy English가 이어집니다.
Hi everyone, I'm Nayoung and welcome to Speak Easy, where you can learn to speak easy English. 안녕하세요, 신나영입니다. 신나영의 신나는 영어 배워볼까요? 아, 저 사람 왜 저러지? 누군가가 눈치 없이 행동할 때 영어로는 어떻게 표현할까요? Can't take a hint. Can't take a hint. Can't take a hint. Can't take a hint. Take a hint. 눈치를 채다는 뜻인데요. 그래서 can't take a hint는 눈치를 못 채다, 즉 눈치 없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He won't stop calling me. Why can't he take a hint? 그 남자가 나한테 전화를 멈추질 않네? 왜 눈치를 못 채지? Wow, he really can't take a hint. 그 남자 정말 눈치가 없네? I'm really bad with social settings. I can't take a hint. 나는 사회생활을 잘 못해. 눈치가 없어서. Can't take a hint. Can't take a hint. Can't take a hint. Can't take a hint. 오늘은 can't take a hint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Hey everyone, I'm Nayoung. Thanks for tuning in. Stay easy and speak easy. Bye.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와 워싱턴 뉴스 광장이 이어집니다. 많은 애청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진행해 김현숙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미국의 설립자들은 시민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헌법이나 새 정부의 법적 틀 안에 10개의 수정 조항을 포함시켰습니다. 이 중 3개 조항은 개인의 권리 보호, 나머지 7개 조항은 정의 구현과 관련된 것으로 이를 한 데 모아 이른바 권리장전이라고 부릅니다. 수정헌법 5조는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개인에 관한 정부의 기소 권한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랑은 누구라도 대배심의 고발이나 공소 제기에 의하지 않고서는 중대 범죄에 대해 신문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관습법에서 유래한 대배심은 일종의 제동장치로서 피의자가 영국 군주로부터 부당하거나 가혹한 기소를 당하지 못하도록 보호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헌법 창시자들은 중앙정부에 의한 기소 남용을 막기 위해 이런 대배심 제도를 유지했습니다. 이 항은 이른바 일사부재리의 원칙으로 같은 범죄에 대해 피의자가 반복해서 재판을 받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어떤 범죄와 관련해 무죄 판결을 받은 개인은 다시 그 범죄로 중복 기소될 수 없습니다. 3항은 피의자가 사건과 관련해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도록 강요받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증인은 재판에서 수정헌법 5조를 근거로 자신에게 불리한 질문에 대해 답변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4항은 적법 절차와 관련된 내용으로 모든 사람은 재판 제도를 통해 공정한 처우를 보장받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어떤 개인의 생명과 자유, 재산을 박탈하기에 앞서 헌법과 모든 관련 법들이 명시한 개인의 모든 권리를 존중하고 보호해야 합니다. 끝으로 연방정부는 부동산 등 개인의 소유물을 공공목적을 위해 취할 권리가 있지만 이럴 경우 반드시 소유자에게 당시 시중 가치에 해당하는 만큼의 공정한 보상을 해야 합니다. 수정헌법 5조는 창시자들이 당시 영국 통치에서 많이 목격했던 과도한 재판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또 피의자들이 협박에 의해 스스로 불리한 진술을 하도록 강요하지 못하게 하며 재판에 의한 공정한 처우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윌리엄 더글라스 전 연방대법원 대법관은 수정헌법 5조는 폭정에서 벗어나기 위한 인간의 투쟁에서 위대한 이정표 가운데 하나고 품위 있는 문명인의 오래된 좋은 친구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팩스는 국가번호 1번 202-382-5325번이고요.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VOA 방송입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남기실 수 있는 미국 국제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그 밖에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는 001-800-500-1234-5번,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